자,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네 명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나누었던 모세의 인생을 잠깐 더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하는데요. 모세는 총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120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의 불꽃과 같이 쓰임받았던 시기는 마지막 그 80세부터 120세까지의 40년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40년에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80년의 그 이전의 삶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안에 보면은 그 명확한 그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의도적으로 120년의 이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쪼개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23절에 보시면, 7장 23절에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요 40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입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40년 동안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는 시기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30절을 보시면 40년이 참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의도적으로 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40년의 왕자로서의 잘 준비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미디안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거기에서 연단을 시키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되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40년이 참회, 그러니까 40년 동안 주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곳에서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0절에 보시면 36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또 40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영적 리더로서 쓰임받게 되고, 또 광야 40년의 여정, 그 가나안이 들어가기 전,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그 40년의 인생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연단시키시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디안에서 특별히 여러분 40년의 그 목동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참 대비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40년 잘 준비되었던 모세를 느닷없이 미디안 광야 40년의 목동의 생활을 하게 한 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에요. 참 그런 의미에서 참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참 고난이 올 때 힘들긴 한데 그게 어떨 때는 저에게 참 유익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목사로서 이 시간이 참 다름받는 시간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다. 힘들지만 이거 잘 견뎌내야 된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주님 안에서 잘 다루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내공이 쌓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하고 또 그것에 우리가 포기하는 삶을 살면 그것은 말 그대로 헛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잘 해석하고 이것을 주님 안에서 잘 다뤄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을 읽었던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그 3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와요. 거기 보면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을 광야 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 중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단순히 한 민족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그냥 한 나라의 민족의 역사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곧 신약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와 그들의 걸어왔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또 거기 안에서 영적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스테반 선생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40년의 특별히 여정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게 곧 우리 교회의 모습이니까. 그죠?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 주는 영적 메시지를 건져내야 하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났는데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기능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힘으로 보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당신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떠한 영혼도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인간이 주도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한 발 한 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인간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걸어갈 때 잘 아는 것처럼 그 진영 한가운데는 뭐가 있었죠? 바로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 장막을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네 파트로 나눠져서 앞뒤 좌우로 감싸고 광야 여정을 걸어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진 중심에는 늘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 장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머물고 있던 곳이죠.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늘 임재가 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앞에 매일마다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예배에 대한 기도가 참 많이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안에 예배가 살아나야 돼. 많은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정말 깊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받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거해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이곳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어제 말고 그 전주에 우리 그 반석을 치라라는 제가 제목으로 그 르비딤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그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석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해석을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치셨을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늘 선포되어지는 데가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십자가가 깨어지는 그곳에서 뭐가 나옵니까? 네, 생수가 나와요. 그때 그 주일날 제가 시간이 다 없어서 그걸 다 다루지 못했는데 그 물은 성령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7장인가요? 거기 보면 너희들 목마른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지는 자리,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터져나오는데 그것은 곧 성령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아가고 성도들이 그 성령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목마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라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깨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하늘에서 뭘 내려주시죠? 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시는 거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마다 먹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만나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고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세우죠. 이것도 참 우리 교회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감당했던 일들을 영적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다 델리게이션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 안에서 있었던 분쟁 사건을 재판하게 합니다. 이제 이게 나중에는 군사적 기능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교회는 한두 명의 영적 리더가 이끌어간 교회가 아니라 여러 영적 리더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이끌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명의 목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빨리 허물어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영적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런 델리게이션을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그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이렇게 사역하는 거나 또 기도하는 거나 뭐 이런 걸 보면 저보다 훨씬 탁월할 때가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은사가 대단하다. 그 은사를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셔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광야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나안으로 바로 그 애굽을 탈출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40년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죠.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잘 또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범할 수 있는 실수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우리는 저들과 비교하면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 나를 하대하느냐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틀리지 않았거든요. 가나안의 그 아낙 족속들과 비교하면 정말 메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냐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없는 존재가 맞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니 얼마든지 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왜 먼저 저 주눅이 드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겉으로 보기엔 교회가 참 힘이 없어 보여요. 그죠? 오늘날 이 교회가 참 만신창이가 되었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부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광야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광야교회에 대해서 이 광야교회를 이끌었던 영적 리더가 누구였냐면 37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돼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 모인 그 공회원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인도하여서 함께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 모세에 대해서, 이 영적 리더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이게 또한 우리 개인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 영적 리더들 아닙니까? 자, 거기 보면 37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모세를 먼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광야 교회를 이끌었던 영적 리더 모세, 그를 스데반 집사님은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선지자 한자로 풀어내면 뭘까요? 먼저 지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리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먼저 알고 그 의도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리더예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세상의 리더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도대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게 세상의 리더십이죠. 그런데 영적 리더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누구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먼저 있어야 되고요.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선지자예요. 우리의 개인적 생각으로 새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 리더입니다. 저는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절대 목회자에게, 제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하셨어요. 절대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넘어갈 수 없다. 물론 정말 탁월한 분들은 넘어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가 본 만큼 성도님들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영적으로 가본 만큼 성도들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영적 어떤 리더십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영적 리더들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간 만큼 영적으로 내가 맡긴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늘 먼저 영적인 깊은 세계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지자와 같은 모세의 모습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그들을 온전하게 인도해 낼 줄 믿습니다.